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혼합주의가 만연해 가고 여기저기서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대개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치 하나님의 하나의 기운이다. 여러 영들 가운데 하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그는 성령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자신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동등한 분으로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본질에 의해서 한 분을 이루면서 상호협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우리는 잘 알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천만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영원히 사랑하며 존재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더 좋은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성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아버지, 제가 대신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제 피를 흘려 줄 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저들의 죄를 씻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견을 내면서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실 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십니다. 성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이신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성령으로 입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 있고 오늘날에겐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다라는 그런 거짓 증거자들이 많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 성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셨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성육신의 의미가 없죠. 뭐 신으로서 막 다 한다면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그 고통의 의미가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은 성자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 그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성부 성자와 한 몸을 이루신 성령님이 함께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사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에 오신 너희에게 입혀주셔서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시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열두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또 병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의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스승이요 인도자요 인생의 동반자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를 믿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앞길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셨으나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3위 위격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세계 만방 곳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제3위격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변론해 주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튜더가 되어 주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현재의 보혜사 위에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멸망의 길은 넓고 평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 너희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수가 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터이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으로서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막 요즘 막 교회에 파고드는 막 아주 이상한 집단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집단에서는 그 집단의 교주가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할까 했더니 그 사람들의 추종자가 설명하기를, 아, 보혜사는 두 종류가 있다. 영으로 임하신 성령의 보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에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드리는,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비밀을 대신 전하는 육체 보혜사가 있는데 내가 육체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근거로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특별 계시를 직접 직통으로 받아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언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맥으로 읽지도 않고 히브리 헬라어로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개역 성경 그대로 그냥 한글로 그대로 이 한문으로 된 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글의 앞뒤 문맥만 살펴보아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advocate,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counselor,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입니다. 아,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 교주가 자기가 그럼 예수라는 말이에요? 뭘로 대언하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인간 그 보혜사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여러분을 대언해주고 여러분을 변론할 수 있을까요? 그가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탐욕과 탐심 속에서 사람들의 영광 다 채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저 영원히 펄펄 끊는 유황불 속에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질지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짐승과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그 죄악을,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를 또 그들의 스승이라고, 예수님의 직통 계시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도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언자는 하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관으로 있고 그 옆에서 변호사로서 Advocate, 그 우리의 중보자로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죽어서 부활하여 예수님이 휴거하실 때 다시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처벌하고 저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의 법정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서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변호할 것입니다. 뭐라고 변론하십니까?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로움에 의해서 여러분을 변론하십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저와 성령과 함께 합의하였던 그대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저들은 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알고 나를 예수로 알고 나의 구주로 알고 나를 예수로 믿어서 오늘 나의 의로움의 옷이 저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성부 하나님, 저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저들에게 입혀진 나의 의로움의 옷을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이게 대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든든합니다. 예수 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무슨 뭐 다른 보혜사다, 내가 뭐 예수를 받았다,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푸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오늘 나에게 말한다,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인간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가 직통 계시를 받았던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보내주신 성령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대언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이에요, 영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때로 넘어질 때나 항상 말씀으로 충만할 때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내 인생 여정 다 끝내어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눈을 거둘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주시는가? 위로자, 컴포터, 성령님의 이름을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려가시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대신하여 너희의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고 너희에게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욱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터이니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담대한 용기를 주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유럽으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의 영이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잠재우고 외로움을 잠재우고 담대함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정말 그렇게 아끼고 내가 잘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정말 외롭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 남으신 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시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신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신다, 여러분의 고독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두렵거나 또는 고독하거나 또는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감을 느낄 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마음에 새기고 읽고 채우고 그리고 읽고 사모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평탄하게 잘 진행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의 고독과 유로움을 잠재워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찾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고 슬픔을 이길 수가 있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두려웁니까? 성령님의 달콤한 위로, 든든한 보호와 한없는 평안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한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시면 담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앞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어드바이저,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큰 대형교회에 상담, 크리스찬 상담, 카운셀링 클래스를 오픈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 클래스에 들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더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혼을 누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직장을 차지해야 되는가 저 직장을 차지해야 되는가, 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 괴롭고 외롭고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카운슬러이시고 우리의 어드바이저이신 우리의 조언자이신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여기신 성령님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사모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잘 해결되어지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배우자를 주시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죠. 성령님은 최고의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내 인생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성령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길로 가도록, 아버지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튜더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사모할 때 성령님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첫째로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맞는 내용, 나의 상황에 맞는 뭐 레마라고 하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알만한 것이니라. 사람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뜻을 알 수는 있겠지만 앞뒤 문맥,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고 충만하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성령의 저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최고예요. 주체적인 인간을 부르짖습니다. 그 주체적인 인간을 부르짖다 보니까 뭐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 왜 우리가 신을 의존하느냐, 신은 필요 없다, 신이 필요 없는 인간이 되자, 그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위대하다고 막 따라가겠습니까?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복잡하고 다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관계, 그것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내 환경에, 내 생애에 주장하시는 성령의 그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평화로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얽힌 실타래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그 해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에 보면 창세기에 사람의 죄를 지어서 괴롭고 수그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것이 지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 일을 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막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 괴롭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모르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비결, 그것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에 그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우리 26절이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13장 1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베풀고 먼저 아령을 베풀고 축복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확신시키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성령님은 확신을 시키는 영이셔요. 먼저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의로움이 전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너무나 가난하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심령의 가난함, 내가 죄인이고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확신시키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양심에 역사하십니다. 양심을 터치해 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눈 수술을 받고, 그래서 수요일날 수술을 새벽에 받았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휴강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휴강한다고 그랬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깨도 걱정이 없고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니까, 그 다음날에도 새벽에 안 나가도 되니까, 3시에 깨도 또 자면 되니까, 잠이 안 오다가 또 자면 되지 뭐 하다 보니까 6시에 자고 7시에 자고, 그러니까 마치 휴가를 얻은 기분이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찝찝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눈을 허리 아래로 낮춰도 안 되고 힘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은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사 말대로 집에 있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기도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죄악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네가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고 그리고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돈이 최고라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찌르는 말을 줄 때, 깨닫게 할 때, 기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네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다, 너 자신을 뉘우치고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체 없이 일어나서 주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천존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은 충만 역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막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고와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